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혜를 구하고 삶의 브레이크드루를 구하는 우리 한심령 한심령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3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는 것을 그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결정한 일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둔 뒤에 자기 이름을 박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왕의 그 권위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리더십의 그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역사의 중심에, 왕국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이 마음은 참 그 칭찬받을 만한 그런 마음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다윗은 3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력을 총동원합니다. 이 3만 명이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12지파 중에서 가려 뽑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특별한 최고의 그 수레를 준비하고 엄청난 규모의 악대도 준비합니다. 백성들은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이런 음악을 연주하면서 그냥 흥분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궤를 싣고 오던 수레의 소들이 갑자기 뛰어서 궤가 흔들거렸어요. 그랬더니 이거 호송 책임자였던 웃사가 당황해가지고 이 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 즉시로 그 궤를 딱 붙잡았는데 그 즉시 하나님의 진노가 웃사에게 임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던 그 프로젝트가 3개월 동안 완전히 풀스톱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축제 분위기가 순식간에 그냥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져 버렸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축제를 버리고 막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다가 담당 소송관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는 모습을 보았으니까 뭐 이제 축제 분위기는 이제 온데간데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 좋은 날 벌어졌겠습니까? 민수기 4장 15절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되고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라고 하는 지정된 제사장 가문의 자손들만이 어깨에 매서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수레 싣지 못합니다. 이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되어 있는데 어제 본문 7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운반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의 궤를 모셔온다고 하니까 다윗이 너무 흥분해서 율법이 정한 방법대로가 아닌 그냥 인간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화려한 새 수레를 동원한 것입니다. 아마 요즘으로 따지면은 거의 수공으로 제작한 롤스로이스 정도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풀 롤스로이스 리무진을 만든 거예요. 다윗이 특별히 수레를 가져오려고. 그것도 고하차선이 아닌 우사와 아이호를 시켜서 운반하게 했는데, 아마 그런 막중한 책임을 맡길 만큼 우사와 아이호도 굉장히 뛰어난 인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생각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최선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궤를 싣고 오다가 소들이 뛰면서 흔들리니까 우사는 그 궤를 붙들어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막으려고 한 것뿐입니다. 얼핏 보면은 아주 칭찬받을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 온몸으로 이걸 막은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고하차선 외에는 그 누구도 이 궤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것을 수레에 실은 것부터가 잘못이고, 수레에 실은 것이 소들이 덜컹해서 이걸 흔들거리는 걸또 고하차선이 아닌 사람들이 만졌다는 것 자체도 또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사의 행동이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궤가 땅에 떨어진 걸 막을 칭찬받을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참이 사건이, 우사의 죽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뜻밖의 충격으로 다가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은 사건도 우리한테 뜻밖의 충격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 돈 훔친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돈을 헌금하려다가 완전히 헌금하지 않고 잠깐 그만 세이브해 놓고 일부만 헌금한 것뿐인데도 죽었어요. 야, 그런 식으로 죽이면은 헌금할 때 그렇게 다 한다고 안 했다고 죽이면은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할 정도로 미스테리죠. 그런데 우사도 그래요. 뭐 우사가 뭐 나쁜 짓 했나요? 법궤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자기 나름대로 막으려고 하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걸 쉽게 판단하면 안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인간적인 눈에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칭찬받을 일 같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사울이 바울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할 때 사울은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착각을 많이 해요. 그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열심히 했는데 이 핀트가 잘못 맞은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윗도 좀 억울해요. 자기 딴에는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려고 했는데 열심히 해보려다가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는데 그런 거좀 봐주시면 안 되나? 그런데 속도 이상으로 중요한 게 방향이죠. 배가 런던에서 이 뉴욕으로 와야 되는데 이 항해사가 몇 도만 각도를 잘못 재면은 이게 뉴욕으로 와야 될 배가 보스턴으로 간다지 않습니까? 영적 지식이 없는 이 열심은 우사의 죽음 같은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나름대로는 영적인 열심이 불타는 사람들이에요. 사울이 바울되기 전에 그랬듯이.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이 명분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을 등한시했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든지 헌금만 하면 되지 않느냐? 뭐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만 지어놓으면 되지 않느냐?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 선교만 하면 되지 않느냐? 결과가 중요하니까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빨리 회의해서 효율적으로 탁월하게 그냥 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다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교회 덕을 세우질 못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거룩하다면 그것을 이루는 방법조차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지만 점령하는 과정에서 전쟁하는 때마다 순간순간 여호수아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전략을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그럼 하나님, 약속의 땅 점령하는 게 뜻이죠? 그럼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는 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옮겨오는가 그 방법은 다윗이 세상적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로열 리무진 보내고 뛰어난 비서진 보내가지고 데려올 수 있는 법궤가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 딴에는 최선의 방법을, 세상적으로는 최고의 예우를 해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전략을 짜던 다윗이 이번에는 기도하거나 말씀을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 너무 신난 나머지 어떻게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깜빡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도 한국 사람도 성격 급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는 열심에서 급한 마음에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해치워버리다가 아주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탁월하게 위대하게 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음성을 들으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목수가 대패질을 할 때도 결대로 밀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고가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이 외적인 규모나 화려함에 감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3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을 총동원해서 최신형 세수레에다가 법궤를 운반하고 인류 관현악단이 총동원돼서 그냥 수백 명의 요즘으로 말하면 심포니와 밴드가 각종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그냥 법궤가 온다 그러면서 완전히 축제 분위기에 고조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다윗과 백성들의 법궤를 향한 그 열정은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이 법궤를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경직돼서도 안 되지만 경박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하다고 확신할 때 이걸 행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치워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는 외적인 화려함과 위대함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주 소탈한 내적인 겸손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열심으로 흥분하다가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엇나가는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 짓고 신이 나가지고 막 자기가 끝내드렸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그 좋은 성전을 보고도 하나님은 천하에 거하는 내가 어디 거기 거하겠는가. 내가 이 성전을 원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죠. 많은 성도들이 큰 건물에 모여서 큰 성가대와 화려한 관현악단과 좋은 시설을 가지고 예배드린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중동이나 북한이나 중국의 지하교회에서는 반주자 하나 없이 그런 침묵에 입으로 읊조리는 찬양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천국에서는 큰 영광 받으시는 예배들이 많습니다. 파워풀한 예배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사의 죽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배웁니다. 예배는 헌신은 우리가 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두 시간 예배했으니까 이제 예배 드렸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그래서 다윗이 항상 하는 찬양이 그거잖아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열납되기를 원한다. 다윗이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결대로 밀어야 돼요.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거룩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인간적인 열심으로 밀어붙인 헌신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사의 죽음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인간적인 노력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오는 비극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 이 우사와 똑같은, 다윗과 똑같은 이런 실수를 합니까? 눈에 보이는 종교적인 의식을 해치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누를 끼칠 수가 있을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큰 레슨인지 모르겠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려던 다윗의 계획이 순식간에 브레이크가 걸려버렸어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람 오벳에돈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축제 분위기가 완전히 차갑게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3개월 동안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한껏 들떠있던 백성들도 그때부터는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3개월의 시간이 지체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백성들이 이 3개월 동안에 뭐 했겠습니까? 영적으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그러면서 아까 읽은 구약성경 말씀을 돌아갔을 거예요. 민수기 말씀을 찾았을 거예요. 아, 이 궤를 이렇게 다뤄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면서 마치 외국 원수 정상 예우하듯이 그런 식으로 했구나. 내 딴에는 최선이었지만 화려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구나. 이걸 다윗이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은 난관은 우리에게 회개하게 합니다. 나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기도하게 만듭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재점검하게 했을 것입니다. 교회 리더십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기업 운영하듯이 효율적으로 교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이 생각하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모든 사역팀의 팀장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들은 많죠.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물으면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 기간을 통해 깊이 회개하고 돌아보게 되었어요. 법궤를 가져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뜻하지 않게 하나님한테 브레이크가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대각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마음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거품을 깨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인간적인 열심의 그 버블을 빼고 진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해서 하나님의 일 자체를 접으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것을 저지하려는 사탄의 시험과 공격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정결케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싸워서 돌파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정결의 과정은 겸손히 견디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패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던 우리도 모르고 있던 인간적인 욕심과 옛사람의 잔재들을 깨끗이 태우실 것입니다.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13절, 1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운반이 중지된 언약궤가 오벳에돈의 집에 머물게 되었죠. 오벳에돈의 집으로 왜 가지고 갔을까요? 다윗이 그 순간에 갖고 가면서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말씀을 찾은 거예요. 민수기 4장 15절. 오벳에돔이 고핫 사람이거든요. 바로 민수기에서 말했던 언약궤를 터치하기에 합당한 자손, 고핫 자손이. 그래서 다윗이 그걸 빨리 깨닫고 이 사람 집에 옮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14절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참, 저주와 축복이 동시에 나오는 별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사는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는데 오벳에돔의 집에는 너무나 풍성한 축복이 베풀어집니다. 이것이 무슨 메시지입니까? 오벳에돔은 율법의 요구에 합당한 고핫 자손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난관에 부닥쳤을 때 이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한 것뿐인데 라고 물어보는데 잘못된 게 있었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만 불순종하면 저주가 됩니다. 웃사가 만지면 저주지만 오벳에돈의 집에서는 축복이 돼요. 그래서 이 오벳에돈의 집에 내린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마음은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지 저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거룩을 인정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경박하게 움직이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부로 저지르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시련 주신 게 아니에요. 축복받게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단의 기간 동안에 영적인 레슨을 제대로 깨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시련의 시간을 빨리 나올 거예요. 3개월 만에 이걸 다윗이 깨닫고 내일에 보면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영적으로 센스가 빠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 아니었으면 이게 3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시련의 용광로에 두시는 시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센스와 겸손한 회개의 마음에 달렸어요. 빨리 회개하고 영적으로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치면 하나님은 연단의 시간을 줄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정금보다 더한 보석으로 나올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께 잘해보려다가 뜻하지 않은 난관에 봉착할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윗처럼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킨 일은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